잠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 복된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듣고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저희 모두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8월 초에 우리 한국에 유명하신 그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시고 또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라서 그런지 이 장례식을 아주 생방송을 이렇게 잘 해주고, 또 그 전후에 하영하 목사님의 세상 떠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장례식 예배 때 추도사를 했던 우리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 모든 이야기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누리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교회가 하용조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이 입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필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퇴락하고 피폐한 여호와 종교를 개혁한 인물이었어요. 여러 우상들이 있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많은 우상을 찍어 없애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선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전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디서 무려 7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놋뱀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700년 동안 그 놋뱀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끌어내서 박살을 내고 가루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노쇠 조각이라는 그런 이름 뜻으로 누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그런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너무나 지겹고 먹을 것이 없고 지루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많이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많은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백성들이 물어서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제 뉘우치고 모세에게 호소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좀 부탁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은 구리로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도록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막 죽게 되었는데도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지표에서 이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노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 주심의 상징물이에요. 예. 그런데 백성들은 노뱀 자체를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뱀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불뱀의 도구로부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노뱀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아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노뱀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이에요. 예.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이스라엘 광야의 노뱀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종교성 속에 종교 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약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아직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초월적인 실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고 더 근원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약점,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지각이 훼손됐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많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잘 지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리켜 주시는 그런 상징물들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노뱀이 그런 것이죠. 노뱀은 하나님을 상징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봤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일들을 자주 하세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뜬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고 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의 상징인 이 밥,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떡인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떡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실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큰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하고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가시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그것에 우리가 경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의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아, 고린도전서 3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과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중요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9절을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란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 종류의 세 가지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두고 설명해 가면서 그 중에 한 카테고리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신령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설명, 영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인들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그것은 살키코스라는 그런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이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강론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또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항상 따로 놀고,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고 생명이 안에 있긴 있는데 순전히 인간적인 사고와 그런 사고와 언행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다시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긴 있는데 아주 성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을 지금 내가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3장에 나오지 않고 2장에 나오는데,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사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나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구별해놨어요. 단어도 달라요. 이거는 푸시키코스라 그래서 이거는 전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들려줘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자기 아이디어와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밥을 먹일 수가 없고 젖을 지금 먹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제일 많아요.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매우 적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그 안에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과 대담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는 영적인 갓난아이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물론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개인으로 봐서는 물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지만 한 교회로 봐서는 교회가 영적인 갓난아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굉장한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즉 영적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나서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첫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딴소리를 해요. 예. 그래놓고는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는 둥 뭐 교회가 왜 이러는 둥 그런 소리는 또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은혜 받고 99명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은혜가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99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두려운 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영적인 액티비티 참가를 잘 안 해요. 뭐 수양에 오라 그래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참여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왜? 관심이 없거든요. 끌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말은 그 말은 애교스러운 말이 아니라 두려운 호칭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애교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다 어린아이가 되려고 그래요. 먹여주세요. 돌봐주세요. 난 상처받았어요. 전부 다 그런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초신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열심을 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리는 것은 한계의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분쟁이에요. 아까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은 나뉘임입니다. 교회가 나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나와는 관계없고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런 것을 나뉘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는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분쟁 그런 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뉘임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배타하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다락방 목장 개편을 할 때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도 목장 개편을 한번 했을 때 너무너무 목장들마다 말이 많고 시끄러워서 설교 시간에도 굉장히 제가 야단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그 목장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없고 여러분이 이번에 목장 개편 문제 때문에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이란 말 한 번도 꺼내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냥 내가 싫고 뭐 우리 집 애하고 놀래가 없고 뭐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뭐 떨어지기 싫고 그러니까 뭐 딴 구역을 보낼 수 없고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15년 동안 목회를 헛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주 좌절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낯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이유와 영적인 그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더라.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 1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다 파벌이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즉 게바파다. 그러니까 그런 꼴들이 다 보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 정말 꼴 좋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의해서 휘둘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도 육신에 속한 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교회가 하영준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제 스스로 교인들이 입증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지도자들을 아주 싫어서 내쫓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와 자기를 일치시켜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조용기 목사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를 우상시한다든지 지나치게 숭배하고 집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의 교회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그 부분을 상당히 아프게 꼬집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도자에게 인간적으로 집착한다는 말은 그러기는 쉬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큰 함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지도자에게 머물러 있는 한 그 지도자 배후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시선을 놓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로운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인류로 가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연구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이고 화살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이요. 저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저게 내한테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이런 데만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6절과 7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제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심는 자들, 물을 뿌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소용이 없죠, 그죠?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는이나 물질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이라면 nothing.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하루빨리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있든지 간에 그 지도자가 선포해주는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행해가시는 모든 일에 그의 관심이 쏟아지고 굉장히 열중해야 돼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참 느낀 참 아직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의아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저한테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하겠지만 그런 느낌들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뭐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데는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잘 전하시면 열심히 듣고 또 혹시 이제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 공급이 충분치 못하면 주일날 아주 일찍이 다른 이렇게 말씀이 훌륭한 교회에 일부 예배를 가갖고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지 아니면 이제 훌륭한 설교들을 수없이 많은 그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그야말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들으면서도 저는 그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뭐 만나보고 싶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좋은 책을 읽고 설교 들으면서 정말 훌륭하다, 참 좋은 설교다, 그리고 많이 감동을 받고 많이 저도 많이 잘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분들 중에 아직 한 번도 내가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지 그분들 자신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멀리서 그분들에게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은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픈 소식이 들리면은 같이 안돼하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지 그분들 자신들에게 대해서 과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정말입니다.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자꾸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다 보면은 제가 내리는 결론은 어려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으니까 인간적으로 내한테 잘해주고 내한테 뭐 어떻게 해주는지 그 태도에 관심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이제 영적인 밥을 먹을 수 없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 또 분쟁이 있는 것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들도 거기에 그게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즉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능력이 좀 재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재주 면에서 뭐 목회 행정이나 이런 면에서 좀 서툴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섬기는 교회는 그러면 형편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눈앞에 보이는 교회 행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신령한 자가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초월적이고 영적인 사물과 영역을 그것을 있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그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을 보면은 편지 서두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만 유독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그 말은 너희들은 지금 인간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한계에 반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다 사역자들이고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역자들은 일꾼입니다. 하인이에요. 하인. 여러분은 주인집 아들 딸들이고 목사는 가정교사예요. 여러분이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신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시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 가정교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학교에 들어가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가셔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성장도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자 한 개개인이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쌀키 코스에서 푸뉴마티 코스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자라가는 교회가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갓난아이로 가득한 육신에 속한 자로 가득한 교회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크리스찬이 많아도 항상 우리 조국 교회는 민족적인 거부를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고 예수를 닮는 데까지 자라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물론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 최우선 순위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마음의 큰 소원으로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해야 되고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이것을 더 많이 들으려고 애쓰게 하시고 그런 데가 있으면 쫓아가시고 또 그런 리소스를 더 많이 획득해서 들으시고 또 책도 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양식이니까요. 네. 그 젖을 먹다가 이제는 밥을 먹어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라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 과정은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기뻐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에 간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성장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 성인이 돼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해야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남자애들이 장성해야만 군대를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소명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게끔 비로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신앙생활의 세월이 아무리 길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봉사활동을 하고 또 많은 직분을 맡고 그렇게 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을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한번 드려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면 흔쾌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했고 또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희를 향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며 또한 격려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하루빨리 벗어나서 신령한 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